오늘부터 스가랴 맥잡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기도한 대로 아마 스가랴서 같은 이런 그 구약성경 이런 거를 설교하거나 강의하는 그런 일은 아마 유튜브에서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스가랴서 역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스가랴서에는 참으로 귀중한 하나님의 또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아주 귀중한 그런 말씀들이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1장부터 14장 많이 읽지 않고 또 공부하지 않는 이와 같은 그 말씀이지만 이번 기회에 이제 저와 함께 한 5번, 6번 정도 이렇게 이제 공부하면서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이제 배우고 이렇게 해서 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아는 그런 그 즐거움을 좀 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맥잡기 이제 첫 번째를 준비해 왔는데 어쨌든 제가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그럼 싫든 좋든 하여튼 몇십 번을 이제 스가랴서를 읽습니다. 읽었는데 사실 잘 모르고 읽는 거예요. 모르고. 왜냐하면은 이렇게 그 강해 같은 걸 이런 게 통해서 이 주어진 배경이 뭐고 여기 특히 스가랴서 이런 데는 여러 화자가 나와요. 도대체 화자가 누군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읽으면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첫 번째 걸 이제 해갖고 이렇게 오면서 정말 나도 많이 깨달았다. 많이 깨달았어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자, 우리가 지난 한 6개월 전부터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이제 대언서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18시간에 걸쳐서 에스라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 다음에 말라기,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학계, 이렇게 해서 이제 맥잡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성경 말씀들의 전체적인 윤곽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이런 강의를 하려고 하면 어떤 뭐라 그럴까 커리큘럼 이런 교과 과정이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신 위얼스 목사님의 성경 그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이제 잡으면서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스가랴서 맥잡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바빌론 포로 생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몇 차례 이제 들었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이 스가랴서를 처음 대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포로 생활 갔다가 돌아온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잠시 그 연대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작을 해야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이제 돌아온 거는 남왕국 유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다의 맨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그래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그런 왕이 등장을 해서 말 그대로 온 세상을 다 정복하고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빌론 왕국,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이렇게 네 개의 세상 왕국이 이제 변하게 되면서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이 돼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일이 실제로 느부갓네살 때부터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BC 606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차 침공이 있고 BC 597년에 2차 침공이 있고 BC 586년에 3차 침공이 있으면서 3차 침공 때 예루살렘 전체가 다 황폐화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 다음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포로 생활 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빌론 포로 생활은 70년이라 그랬어요. 그 70년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냐 하면 1차 침공 때부터 그래서 BC 606년부터 시작해서 70년을 여러분이 이쪽을 더해주면 BC 536년에 드디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바빌론이 굉장히 융성하고 아주 위대한 그런 국가였지만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그 영화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나중에 일어난 메데 페르시아 왕국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나타난 유명한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이 전 세상을 이제 통치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유다 백성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져라. 이렇게 이제 해서 스룹바벨이 이제 총독이 되면서 BC 536년에 약 5만여 명의 남자들, 뭐 여자들하고 다 따지면 한 2, 30만 명 되지 않겠는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1차로 귀환을 하고, 그러고 나서 약 80년쯤 지나서 BC 457년에 서기관 에스라가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구약 성경 말씀에 정경화 작업을 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자, 이런 가운데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공이 되지 않아서 늘 불안한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래서 BC 445년에 한 에스라가 온 이후로 한 12년쯤 지나서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이 돼서 그 땅에 이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BC 445년부터 다니엘의 유명한 70일회가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면서 예수님 십자가 이제 달리는 그 일, 그 일이 이제 올 때까지 69일회가 지난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세 번에 걸쳐서 침공을 받고 세 번에 걸쳐서 귀환을 한다. 이런 내용을 대충 아시고 연대도 대충 이제 이해를 해야, 그래야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이 포로들이 돌아와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고,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스가랴니, 학개니, 말라기니 이런 사람들이 어느 시기에 왜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가랴서를 이제 먼저 요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룹바벨과 그다음에 여러 명의 그 유다 사람들이 BC 이제 536년에 귀환을 해서 귀환하자마자 성전에 이제 기초를 놓습니다. 성전의 기초. 그런데 여러 방해물과 또 백성들이 낙담하는 일,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성전의 기초만 놓고 16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지 못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기초만 놓고 방치해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두 명의 이제 대언자를 이제 보내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학개 공부를 했어요. 학개. 자,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 생활을 이제 그만두고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이들을 다시 보내면서 너희는 무슨 일을 하라고 했느냐. 그 목적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목적이 뭐냐. 가서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터에 돌아가서 하늘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집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게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다시 여기 돌아온 가장 큰 목적인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하지 않는 거예요.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 집은 져도 하나님의 전은 짓지 않는 이런 상태가 16년 동안 이제 지속이 됐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두 명의 대언자를 이제 보내셔서 이들의 격려, 그 다음에 이들의 책망 이런 걸 통해서 4년 만에 두 번째 성전, 우리가 보통 첫 번째 건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이렇게 지은 거는 스룹바벨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이 우리 예수님 시대까지 쭉 이게 이어지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46년 동안 헤롯이 이 유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스룹바벨 성전 그거를 보수를 하면서 그 겉에다가 엄청나게 큰 이와 같은 그 성전을 이제 짓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엄밀하게는 그게 두 번째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그걸 다시 지은 게 아니라 그거 위에다 그대로 이걸 지었기 때문에 헤롯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다 사람들은 성전은 두 개만 있었다.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가진 그 성경책에 가서 스가랴서 그 내용을 요약한 데 이제 가서 보면 기록자는 스가랴 이렇게 돼 있고 기록 시기는 520년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536년, 그때 이제 돌아와서 16년이 지났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스가랴를 보냈으니까 16년은 이제 여러분이 거기서 빼면은 그럼 520년. 성격은 대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수신자는 바빌론에서
1차로 귀환하여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실망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겠고. 자, 스가랴는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 스가랴. 스가랴가 성경에 이제 여러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가면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가 이제 나오는데 사가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스가랴, 사가랴 다 같은 그런 그 이름이에요. 가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 그래서 대언자 스가랴는 특별히 말세에 있을 최종적인 일들을 예언했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리브산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온 땅을 다스리실 것. 자,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스가랴를 보냈잖아요. 스가랴를 보냈으면 이 전체 중에 가서 보시면 1장부터 한 8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독려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야 된다. 여러 가지 환상과 말씀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9장 넘어가서부터 이제 14장은 그게 붕 뛰어 넘어갔고 어디로 넘어가냐? 재림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재림. 우리가 지난 한 시간에 걸쳐서 학계를 공부했잖아요. 학계 공부할 때도 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하늘과 땅을 또 한 번 흔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학계에는 그게 간단하게만 기록이 돼 있고 스가랴서에서는 그게 몇 장에 걸쳐서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온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묘한 책입니다. 이게 스가랴서라고 하는 이 책이. 자, 그래서 학계처럼 그 당시 사람들 동료에서 성전을 짓게 하는 그런 메시지도 이제 전달하고 학계 메시지에 재림이 들어있어요. 재림이 근데 짧게 들어있어요. 그 재림이 짧게 들어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확대를 하셔갖고 몇 장에 걸쳐서 맨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걸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그다음에 다니엘과 그다음에 스가랴서 이 세 개를 이제 합치면은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세상에 일어나고 특별히 유다 땅, 저 예루살렘인 저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제는 말씀드렸듯이 앞부분은 이 유다 사람들 독려해서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스가랴서에 대해서 요약을 해라 하면은 사실 그게 주가 아니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 그래서 주의 날이 임하는 그때 이스라엘 땅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메시아가 어떻게 그 땅에 오는가 이렇게 될 때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환란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천년왕국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는가 이런 것까지 이 스가랴가 이제 다루고 있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바빌론 포로 생활 이제 마치고 돌아와서 아주 핍절한 그런 상태 정말 아주 궁핍한 이런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자신의 그 선민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을 돌봐주시되 요때만 돌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맨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예수님 이 하나님이 이들을 돌봐주시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 때에도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이와 같은 민족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신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불변의 사랑, 이스라엘에 대한 불변의 사랑, 이런 내용이 이제 안에 이제 들어있습니다. 내용은 학계하고 이제 비슷하지만 그래도 스가랴서를 처음 대하는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그대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모든 유다 사람들의 귀환을 허락하는 칙령을 내렸고 이 칙령에 따라서 약 5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 포로들이 고레스의 관대한 정책에 따라 다시 자기들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에 이제 정착하면서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성전의 여러 부분을 이제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 참여를 거절당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들의 일을 이제 방해한 거죠.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됐어요. 이제 이런 가운데 페르시아에 누가 등장했냐면 다리오라고 하는 그런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이 즉위하고 나서 대언자 학계, 그 다음에 스가랴가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이제 독려해서 그래서 성전 재건 작업을 다시 이제 시작하게 이제 만들고 이 당시에 총독은 스룹바벨,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여호수아, 뭐 요 정도는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그 다음에 3장, 4장 이렇게 나오면서 스룹바벨, 여호수아, 아니면 예수아 이렇게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하나님의 집 짓는 것이 그것이 16년 동안 이렇게 백성들이 이제 낙담한 가운데 중지가 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보내시고 특별히 스가랴를 보내셔서 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주시면서 이들을 격려하기도 하시고 이들에게 경고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내가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 이 이스라엘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키고 또 특별히 7년 환란기라고 한 그 무서운 시간 가운데서 지키고 이렇게 해서 결국 메시아의 천년왕국이 유다 땅,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렇게 될 때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으뜸가는 그런 민족이 되는 정말 하나님의 그 불변하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이런 것이 스가랴에서 전체의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핵심 장은 맨 마지막 장입니다. 14장에.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게 사람들 눈에 보이게 재림하시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어디서 승천하세요? 올리브산에서. 그렇죠? 근데 승천하시면서 다시 어디로 오세요? 올리브산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 올리브산으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 올리브산 이름까지 다 이렇게 명시가 돼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이 여기 스가랴서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 이제 3절 가서 보면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서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래야만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서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거 한 절 안에 지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군대들의 주가 말한다가 지금 세 번이나 나오거든요. 군대들의 주하고 나오면은 온 세상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하나님이 내게로 돌이키라는 거죠. 돌아서라는 거죠. 그럼 나도 너에게로 돌아서겠다 하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런 말씀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려고 하면은 우리 국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수필을 읽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 그 다음에 본론 안에도 또 이렇게 몇 개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여러분이 요약을 할 수 있듯이 스가랴서가 지금 14장인데 이 14장의 전체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면 이해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서 회개를 촉구하신 그런 내용이 1장 1절에서 이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토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 보고 나를 신뢰해라. 나를 신뢰해라. 그 내용이 1장 7절부터 6장 이제 15절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스가랴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환상 계시가 많이 나와요. 몇 개가 나오냐? 자그마치 8개가 나와요. 1장 7절부터 그 다음 6장 15절까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 비전을 보여주세요. 환상 계시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맥잡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디테일하게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그래서 대충 요건 요 내용이고 요건 요 내용이고 이거 요 내용이고 이렇게 하면은 저도 오늘 공부를 하고 나서 스가랴서 1장을 다 2장을 다시 읽었더니 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거를 좀 이해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기 8개 나오는 그 환상 계시 하나님 왜 그걸 보여주시는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토픽은 7장 1절부터 8장 23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교훈이 있어요. 금식을 너희가 한다고 하는데 금식이 참된 금식이 무엇인가? 참된 금식. 그 다음에 7장 8절에서 이제 1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무언가?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미래.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내용 하나님께서 이제 교훈으로 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9장에서 14장은 이제 뛰어넘는 거예요. 재건하는 거 뭐 이런 거 뛰어넘고 어디도 뛰어넘냐 예수님의 초림도 뛰어넘고 어디까지 예수님 재림하신 데까지 붕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서가 한 2500년 전쯤에 쓰였는데 아직도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더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2500년, 2600년 하여튼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붕 뛰어넘어갔고 그래서 9장부터 14장에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특별히 9장에서 이제 11장에는 초림의 얘기가 조금 나옵니다. 근데 초림이 핵심이 아니고 12장에서 14장에 나온 재림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9장에서 이제 11장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거부하는 내용, 그 다음에 12장에서 14장에는 메시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재림하셔서 그래서 올리브산으로 오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나타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서는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6장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개의 그 환상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 맥잡기를 뭐 5시간이고 6시간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최대한 아주 간략하게 이런 그 환상 계시는 뭘 이야기하는 거다 해서 이 스가랴서를 공부하려고 하는 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도 이제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12장, 13장, 14장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다니엘서와 함께 이렇게 삼중구조 이렇게 이제 그걸 이루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유익하고 중요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조금 좀 상세하게 또 이제 계시록이나 아니면 다니엘서하고 이렇게 합쳐갖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또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 향한 그 환란기 이런 것들하고 이제 같이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도 잘 모릅니다. 뭐 뒷부분 이런데 재림과 관련된 거는 그래도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설명을 했고 해서 알지만 앞부분 1장부터 여기 뭐 7장 이런 데 나오는 환상 이런 거는 사실 제가 특별하게 공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 기회에 말씀드린 대로 저도 공부를 좀 하고 아 이게 이런 얘기를 대충 하는 거구나. 저도 공부를 좀 하고 여러분에게도 알려드리고 그래서 다음번에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을 때에는 그래도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아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맥잡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사야서 맥잡기도 했고 예레미야는 이제 전체 설교를 했는데 이제 시간이 되면 예레미야도 한 10번 정도에 걸쳐서 맥잡기를 하려고 그래요. 또 에스겔도 맥잡기를 했고 다니엘서도 했고 뭐 이렇게 이제 했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좀 가서 이게 듣고 그리고 성경을 다시 한번 읽으면 아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이제 믿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이제 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고 학계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가랴는 1장 1절에 다리오의 제2년 8월에 주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요 베레가의 아들인 대언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누구의 손자가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2장 4절을 가서 보면 2장 4절 여기 그 한 천사가 이제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달려가서 이 청년에게 이 청년이 스가랴예요. 이 스가랴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청년에게 이걸 좀 설명해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의 고향이나 이런 건 모릅니다.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이름 알고 그다음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거는 청년이라는 거예요. 뭐 스무 살에서 한 서른 살쯤 되는 그런 청년이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학계 공부를 했습니다. 학계 공부하면서 학계는 아마 한 10살쯤 되었을 때 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성전에 기초를 놓고 이제 하면서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성전을 짓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학계는 나이가 한 76세 정도, 나이가 많이 든 그런 그 대언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스가랴는 나이가 젊은 대언자예요. 자기가 젊어요. 자, 그러니까 이 학계라고 한 사람이 나서서, 나이 드신 분이 나서갖고, 학계 두 장이잖아요. 이 두 장의 메시지를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된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스가랴가 나서서 14장 말씀을 가지고 4년 동안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한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어느 면에서 좀 파워풀한 또 상세한 그런 그 메시지를 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계는 나이가 많이 든 사람. 그 다음에 여기 스가랴는 젊은 청년. 학계는 두 장밖에 쓰지 않았어요. 스가랴는 14장을 썼어요. 그래서 아주 풍성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고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 이게 젊은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니까 사실 이 대언자로 나서기에 부족함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젊은이니까 뭐 20살이 되는지 뭐 25살이 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대언하라고 이제 보내시면서 13절 그다음에 1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13절에 주께서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좋은 말씀과 위로한 말씀으로 대답을 해서 그래서 스가랴에게 기쁨을 줬고, 17절에도 마찬가지로 주가 여전히 시온을 위로하며 여전히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면서 스가랴가 낙담하지 않도록, 젊은 대언자가 낙담하지 않도록,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젊은 목사가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자, 1장에서 이제 8장까지 여기까지는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와 스가랴,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성전 재건을 하고 있던 유다 사람들, 그 유다 사람들 향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 그 다음에 14장은 예수님 초림의 때, 재림의 때, 먼 앞날의 그 미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장에서 8장이 이제 첫 부분인데, 그 당시 사람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고 내가 너희를 보살펴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1장부터 8장의 핵심 내용이다. 요거를 기억하시고 스가랴서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해를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가 1절부터 이제 6절에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그 말씀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일이 잘 되려면, 그러면 회개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여기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이제 6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참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 역대기하 7장에 있어요. 1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참 우리 킹댐 성경에만 나오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얼굴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급하면은 아이가 엄마도 찾고 아버지도 찾고 이렇게 찾잖아요. 찾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처럼 보이는 걸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그런 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가서 백성에게 대언해라. 너희 자신을 낮추고 그렇죠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서야 이 땅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이 지금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다. 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절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가 너희 조상들을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는 주께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서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서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하나님 말씀 듣지 않다가 결국 바빌론 포로 생활돼서 가서 그냥 나라를 다 빼앗기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바빌론 포로 생활 갔잖아요. 그게 이제 그들의 조상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지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선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마라. 이 참 어느 면에서 하나님이 그냥 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말라. 그렇게 되면 죽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과 너희의 악한 행위들에서 떠나 돌아서라. 이게 떠나라고 하는 말은 버리라는 얘기야. 그래서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돌아서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게 얘기하고는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희 조상들 그들이 어디 있느냐. 또 대언자들 그들이 영원히 사느냐. 오직 내가 내 종 대언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들과 내 법규들이 너희 조상들을 붙잡지 아니하였냐.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빌론으로 데려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은 그 말씀이 그들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게 됐다.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서 이르기를 만군의 주께서 우리의 길들에 따라 우리의 행위들에 따라 우리에게 행하려고 생각하시더니 그대로 우리를 다루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잡혀가고 보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대로 됐구나. 그렇죠? 그 조상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유다 사람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이 돌아온 사람들,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역사를 그래도 잘 보존하고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몇백 년 동안에 그 이스라엘의 그 왕조에서 행했던 그런 악한 일들, 유다 왕조에서 벌어진 악한 일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바빌론 포로 생활 가고 이런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한 이 유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빌론 포로 생활 간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바빌론 포로 생활 우리 조상들이 갔고, 우리도 따라서 이제 갔는가. 거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내가 예레미야 표현대에 따르면은 일찍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서 너희에게 대언자들을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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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냈다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명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몇백 년 동안 그렇게 하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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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대언자 66장이잖아요 그렇게 길게, 그렇죠? 예레미야 52장이에요 에스겔 48장이에요 그렇게 많은 이 말씀들을 동원을 해서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엘서도 12장까지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사야서 그다음에 예레미야 다니엘 그렇죠 에스겔 가서 보시면 뭐 아무리 길어도 메시지가 동일한 거예요. 딱 하나 어떻게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근데 돌아서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너희 조상들이 다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 그래서 스가랴도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 가서 보니까 특징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유다 백성이든 아니면 이방인들이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듣지 않으면 그럼 그들의 버림받은 생각이 하나님이 내어두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치해두면 정말 말 그대로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백성의 삶이 피폐해진다. 백성의 삶이 피폐해져요. 그래서 학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정말 이런 좋은 포도원이 있고 거기서 많은 포도가 열리고 해야 되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내려고 하는 그런 포도에 뭐 10분의 1분이 안 난다든지 5분의 1분이 안 난다든지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일이.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려면 그럼 이사야서 5장을 한번 가서 참조하시면 될 거예요. 이사야서 5장에 하나님께서 본인이 직접 심어놓은 포도원에 대해서 노래하시고, 그래서 이 포도원이 정말 좋은 포도를 거기다 갖다 심었는데 들포도를 내니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꾸중하신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스가랴에게 이제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묻습니다. 5절, 너희 조상들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다 죽었죠 뭐. 그렇죠?
그렇게 이제 묻는 거고, 그 다음에 대언자들, 그들이 영원히 사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언자들에서 말씀을 전하면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언자가 영원히 살아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이제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언자들이 죽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조상들이 바빌론 땅으로 붙잡혀가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1장 6절에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돌아서야 된다. 그러면 나도 돌아서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일이 잘 되도록 너희를 축복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참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유랑하던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는데 안 듣잖아요. 그렇죠? 강퍅하게 하던 때같이, 광야에서 나를 시험하던 때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3장에도 가서 보면 다시 한번 또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요 시대에 사실 제일 듣기 어려운 그런 메시지가 뭐냐 하면 회개하라는 그런 메시지, 회개하라. 말씀드린 대로 위열심 목사님 그 강의한 걸 이제 이게 참조해서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 목사님도 50년 이상 목회를 했어요. 요 근래는 제가 메가도 목사님의 그 설교를 아침 저녁으로 차를 타고 이제 다니면서 이제 유튜브로 듣습니다. 여기에서도 메가도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핵심도 뭐냐, 회개를 선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회개를 선포하지 않아요. 회개. 자, 그래서 설문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교회에 가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설문하면 거기에 우리 교회는 왜 와야 되냐, 우리 교회는 좋은 교제가 있습니다.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에어컨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만 이야기한다는, 이런 것만. 교회 목회자들이 타락을 하니까. 그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재림의 메시지 등등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 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귀러 오라는 거예요. 사귀러 오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메가더 목사님이 그럼 뭐 사귈 것 같으면 그냥 나이클럽이나 어디 가서 가면 사귈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고. 참 아주 직격탄을 이렇게 날리는데 맞잖아요. 그렇죠? 뭐 사귀러 가려면 어디 뭐 클럽에도 가고, 라이언스 클럽도 있고 뭐 클럽도 많고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데 가면 얼마든지 더 아름답게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사귐이 있는데, 교회는 그런 거 하러 모이는 데가, 1차적으로 그런 거 하러 모이는 데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게 회개를 촉구해야 된다는, 회개를 촉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돌아서는 그런 일이 생기도록 만드는 거. 이거 하는 데가 교회인데, 정말 20세기, 21세기에는 회개를 촉구하고 백성의 죄를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 하나님이 이걸 미워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하고 그렇게 직격탄을 날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한 그런 교회나 목사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메가도가 지금 이야기, 메가도는 살아있는 분이야. 위얼스빈 돌아가셨고. 살아있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0년 이상을 지금 목회를 하고 금세 돌이켜볼 때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절실하게 깨닫는다. 자, 그래서 교회 와서 복받습니다 이런 거, 뭐 복주십시오 하고 이런 거 요청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이게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스가랴서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7절부터 17절에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부터 8개 이제 환상 계시가 나옵니다. 환상 계시.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조금 좀 이 베테랑 목사, 우리 미얼스비님, 뭐 메가드니 하여튼 뭐 이런 베테랑 목사와 주석가들이 이게 뭐다. 특히 화자가 자꾸 변한단 말이에요. 화자가 변하니까 이걸 쫓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까도 2장 4절에 청년이 나오잖아요. 그 청년이 누군지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위얼스비 같은 그런 그 좋은 목사님을 이제 주시고 또 위얼스비는 그 전에 있던 뭐 매튜앤니니 반즈니 그런 여러 훌륭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런 그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또 이렇게 요약을 해서 또 제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도 하고 이렇게 성경을 쭉 읽는 가운데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거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환상 계시가 8개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뭐냐? 유다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 예,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이 내용이 그 8개에 나오는 그런 그 환상 계시의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왜 이런 것들을 주시냐? 지금 유다가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어요. 상태가 비참해요. 뭐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저 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쳐내려오려고 그러잖아요. 암몬 족속이 쳐내려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옆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괴롭히잖아요. 이거 어려움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8가지 환상 계시를 주시면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아무리 어려움에 있다 해도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래서 이방인들 결국 심판받는다. 이런 내용을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거다. 먼저 7절에서 이제 11절에는 이 기병들이 나옵니다. 말 탄 사람들 아니면 말들이 나오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8절에 내가 밤에 보니 보라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밑바닥에 있던 은메아 나무들 사이에 서 있으며 그의 뒤에는 붉은 말들과 얼룩진 말들과 흰 말들이 있었다.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탔어요. 근데 밑바닥에 가서 보니까 은메아 나무가 쫙 깔려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 뒤에는 여러 마리의 붉은색 말도 있고 얼룩진 말도 있고 흰 말도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가 이제 묻는 거죠. 오, 내 주여. 이것들은 무엇이니까 말들이 뭐냐고 이제 물으니까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는 10절에 이것들은 주께서 여기저기 땅에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이 아니고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그 존재들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존재들이 11절에 우리가 여기저기 땅에 두루 다녀보니 보소서 온 땅이 평안하며 안식 가운데 있습니다. 11절에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온 땅은 랜드가 아니고 얼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상 전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봤더니 온 지구가 다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땅으로 번역했는데 랜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는 거고 얼스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 온 세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다고 이걸 뭐 지구라고 번역할 수가 없으니까 온 지구가 평안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나서 12절에 주의 천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시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냐. 예,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경로하신 지 이미 70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께서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좋은 말씀과 위로한 말씀으로 대답을 일이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대답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조금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에서 이제 11절에는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이제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이제 말들이 나옵니다. 여러 종류의.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그 붉은 말을 탄 사람이 가서 보니 밑바닥에 있는 은메아 나무들 사이에 있었다. 밑바닥. 밑바닥이라고 영어로 가서 보면 바텀으로 이제 돼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산기슭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 말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산기슭, 다른 성경에는. 근데 우리는 그대로 밑바닥이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밑바닥은 강의 바닥이 될 수도 있고, 밑바닥이니까 산의 바닥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어쨌든 은메와 나무들이 쭉 깔려있는 그런 밑바닥이에요. 밑바닥.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 유다 백성. 여기 나와 있는 그 유다 백성이 여기 지금 밑바닥이라고 하는 게 강바닥이라고 이제 보고, 유프라테스 강바닥 이걸 이야기해서 바빌론으로 이제 해석하는 이와 같은 그 주석가들이 거의 다 그렇게 이제 일관되게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그 땅에, 거기는 밑바닥으로 이제 표현했는데, 거기에 은매아들 사이에 있다 할 때 그 은매아가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여기 나오는 이분은 누구냐.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성경에 가서 보니까 주의 천사라고 그랬어요. 11절에. 은매아 나무들 사이에 서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렇죠? 그 남자가 결국 누구냐. 주의 천사라고 돼 있어요. Angel of the Lord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읽으면은 주의 천사가 꼭 필요한 때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 하갈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야곱, 모세, 기드온, 그 다음에 삼손의 부모에게도 주의 천사가 나타나요. 주의 천사.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주의 천사는 성육신 하기 전에 아들 하나님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 주의 천사가 지금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서 보면 그 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뭐 환상이 있고 이렇게 될 때 그거를 해석해 주는 천사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있고 해석해 주는 그런 천사가 있어요. 1장 9절, 뭐 13에서 14절, 2장 3절, 4장 1절 등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자기가 보는 게 뭔지 모르니까 이 천사에게 자꾸 묻는 거예요. 이 천사에게 물으면은 그럼 그 천사가 이제 대답을 해줘요. 뭐 1장 9절, 19절, 2장 2절, 4장 4절 등 해서 자그마치 몇 번이나 묻냐 한 10번 정도를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스가랴는 이해가 안 되는, 그렇죠? 막 말들이 나타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뭔지 이해가 안 되니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천사가 자세하게 친절하게 이제 대답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9절에 스가랴가 주의 천사에게 묻지요. 내가 저 말들을 보는데 저 말들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이 말들은 하나님의 그 영계에 있는 어떤 천사들과 같은, 그러니까 angelic being, 천사는 아니지만 하여튼 영계에 있는 영적인 어떤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어떤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느냐? 이 말들이 이제 전 세상을 이제 돌아다니고는 주의 천사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땅을 다 돌아다녔는데 보니까 온 땅이 지금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고레스가 온 세상을 다 평정해서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 전에 느부갓네살의 왕국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온 세상을 치러 돌아다니고 그 전에는 아시리아 왕국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상이 평온함을 모르고 오랫동안 지냈는데 고레스가 드디어 이제 나타나서 메데 페르시아 왕국이 시작이 되면서 모든 것이 평온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다 지금 평온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2절에 여기 가서 보니까 주의 천사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방인들은 이렇게 다 평온한 가운데 있는데 왜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의 이 도시들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평안함이 없습니까? 이렇게 평안함이 없는 게 도대체 얼마나 더 지속이 돼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그마치 7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고생하고 지금 여기 돌아왔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될 텐데 이방 나라들, 우리를 괴롭히던 그런 모든 이방 나라는 지금 평안한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는 70년간 죽을 고생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돌아왔는데 왜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습니까? 이 평안이 없는 이 상태가 얼마나 더 지속이 될 겁니까? 하고 지금 묻는 겁니다. 내용이. 그렇죠? 자,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주께서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므로 나와 대화하던 천사가 이제 다시 스가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며 또 안락하게 지난 이교도들을 아주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내 백성을 조금 기뻐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협력하여 고통을 더하였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말을 듣지 않고 이 호세아에 나와 있는 그런 표현에 따르면 자기 남편을 버리고 남편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이방신들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음행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음행하라는 걸 남편이 정말 육적인 남편도 알게 되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
다른 남편을 쫓아가니 내가 질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 그래서 질투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방 나라들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저들을 괴롭히라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유다가 쫓겨나고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 가고 엄청나게 이제 고통을 당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아주 뭐라 그럴까 완전히 미워하신 게 아니라 이 이방 나라들을 사용해서 조금만 좀 고통을 주라 그랬는데 아 이방에 있는 그런 모든 나라에 다 힘을 합치고 협력을 해서 아 이걸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이방 나라들이 협력을 해서 내 선민, 내 아내를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내가 긍휼히 여기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내 집을 그 안에 건축할 것이고 예루살렘에 측량줄을 쳐서 그래서 성전도 짓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사는 그런 집도 짓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거다. 그래서 17절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도시들이 형통함을 통해서 형통하여 여전히 널리 퍼져 나갈 거다. 내가 지금 질투해 갖고 이방 나라들 사용해서 이들을 좀 괴롭게 했는데 이게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여기 사람들의 집들이 이제 지어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 땅에 있는 여러 군의 도시들이 여전히 널리 퍼지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내가 주가 여전히 시온을 위로하며 여전히 예루살렘을 자신의 도시로 택하겠다고 한 그런 말씀을 주신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런 내용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제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서 2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옹호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빌론 포로 생활 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여기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왔잖아요. 이집트에서 40년 방황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했어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 또 오른쪽에 있는 모압과 그다음에 암몬 족속들 저 위에 있는 시리아 그 위에 있는 아시리아 그 위에 또 있는 바빌론 그저 밑에는 이집트 바빌론 끝나고 나니까 또 메데페르시아 끝나고 나니까 그리스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가 나 로마 앞으로 나타날 것까지 다 이야기하면 그렇죠.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침략을 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죽여서 없애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 그 뭐야. 아브라함과 그의 씨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그의 씨를, 아브라함과 그의 씨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유효하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스가랴 때 이후 2500년 지나서 지금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유효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백성 저주하면 그 나라는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죠 저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그 나라는 축복을 받는다.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방인들이 조금만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환상 계시가 나타나는데 두 번째 이제 환상 계시는 측량줄을 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 다음에 측량줄 전에 뭐가 나타나냐? 뿔들이 나타나는 그런 그 환상이 18절부터 그다음에 21절에 이제 나타납니다. 자, 18절 가서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보니 뿔 네 개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그래서 물어보죠. 이것들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되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은 뿔들이다. 뿔들. 그러니까 뭐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괴로움을 주던 그런 뿔이다. 여러분 영어로 이제 혼 뿔이 이제 나오는데 성경 가서 보시면은 다윗이 주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다. 구원의 뿔. 이렇게 뿔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면은 여러분 이렇게 코뿔소나 아니면 유니콘 이래 뿔이 달려 있잖아. 이게 뿔은 개인이나 국가나 권력이 강한 걸 뜻하는 거예요. 권력이 강한 자 아니면 권력이 아주 센 것과 같은 국가.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히던 뿔들이라고 하는 건 이방인 국가들 중에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유다를 괴롭히던 뭐 바빌론 같은 국가, 이집트 같은 그런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국가 네 개가 이제 있었다. 네 개가.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 아, 이 사건이 이제 끝나고 나면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바빌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실질적으로 네 개의 왕국이 나타나요.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이 네 개가 엄청나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괴롭히거든요. 뭐 이걸 가리킨다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전에 있던 거든 그 후에 있던 거든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렇게 괴롭히던 네 개의 강력한 그런 왕국들이 있었다. 이 왕국들이 지금 뭘로 표현이냐면 네 개의 뿔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네 명의 목수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20절에. 목수 네 명을 보이니까 그때 이제 스가랴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이들은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들은 유다를 흩어서 아무도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한 뿔들이다. 자, 네 개의 뿔은 유다가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만든 이방인들의 왕국들인데 그런데 이 목수들이 와서 그것들을 문질러서 벗겨버리고 이렇게 문질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그릇이나 뭐 이런 거 때가 끼거나 이렇게 한번 문질르잖아. 이렇게 하듯이 아주 문질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피폐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께서 벗기고 자기들의 뿔을 유다 땅 위로 들어 그 땅을 흩은 이방인들의 뿔들을 쫓아내려 한다. 그래서 이 목수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히던 그 네 개의 그런 왕국 아니면 그 왕국의 통치자들을 아주 문질러서 벗겨갖고 여기서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인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1장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백성이 낙심을 해서 성전 재건을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대언자를 보내셔서 먼저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 다음에 8개의 그런 환상 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집을 너희가 지을 수 있고 지어야만 된다 이렇게 격려해 주는 그런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저하고 같이 2장, 3장, 4장 쭉 이렇게 나가면서 8개의 환상 계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주시는 교훈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9장부터 이제 14장에 가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 이걸 한번 살펴보는 그런 재미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